소선지서 18번 메시지 아모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과 쟁론하심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야곱 집과 쟁론하시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책망 3장 1절부터 5장 2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세 가지 책망입니다. 첫 번째 책망 첫 번째 책망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는 여호와의 말씀 아모스 3장 1절은 이 장에 있는 말씀이 그분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이스라엘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는 말씀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아신 이 땅의 유일한 족속임. 2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아신 이 땅의 유일한 족속이었으므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인해 그들에게 봉, 즉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봉의 원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봉, 즉 징벌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도와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와 목표와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모든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압제와 폭력과 약탈 및 여호와의 보응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마리아의 압제와 폭력과 약탈 및 여호와의 보응에 대해 말합니다. 베델의 단들에서 저지른 이스라엘의 죄악들과 여호와의 보응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우리는 베델의 단들에서 저지른 이스라엘의 죄악들과 여호와의 보응을 봅니다. 베델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15절에 있는 겨울궁과 여름궁은 사치스런 별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집들은 우상 숭배와 한 가지로 여겨집니다. 누림을 위해 별장에 간 사람들은 또한 베델의 단에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망 여호와의 두 번째 책망은 4장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와 궁핍한 자들에 대한 압제 및 여호와의 보응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한면으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였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였으며 쾌락에 빠졌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베델과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 4절과 5절은 베델과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과 관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보응하셨음. 6절부터 13절까지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분께로 돌아와서 만물의 창조자시요 통치자이신 그분을 만나기를 예비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응하신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망 5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세 번째 책망, 곧 세 가지 책망 중에서 가장 강한 책망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대해 지으신 애가 1절은 세 번째 책망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대해 지으신 애가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함락과 패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패배당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그분을 찾으면 살 것이라고 권고하심. 4절부터 9절까지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을 찾으면 살 것이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보응 아래 있을 베델을 찾거나 길갈로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7절은 공법을 인진숙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공법과 정의를 관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대신에 그들은 공법을 쓰디쓴 것이 되게 했으며 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8절과 9절은 계속해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홀연히 폐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분을 구하면 살 것이라는 권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외식함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부정을 행한 이스라엘의 죄악들 및 여호와의 보응.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외식함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부정을 행한 이스라엘의 죄악들과 여호와의 보응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인도하는 자들이 심판을 행하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으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에게서 부당한 세, 즉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허물은 많았으며 그들의 죄악은 중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를 당할 것인데 이는 그날이 그들에게 빛이 아닌 어두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했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들은 여전히 제물들로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내기를 좋아했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회로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외식으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노래소리를 그분 앞에서 그치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파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는 것 대신에 그들은 공법을 행하고 정의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동일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혹은 다른 방면에서 서로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악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기 약 2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권고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27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네 종류의 메뚜기들을 보내지 않으실 수 없게 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모두는 중요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27세기 동안 하나님은 메뚜기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다루어셨습니다. 오늘날 로마 제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소멸시키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사람으로 성육신되어 오셨으며 신성한 생명을 인성 안에서 표현하고 신성한 속성들을 인간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하는 본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우리 죄들을 위해 특별한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해 강림하실 때 그 영으로 부어지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밀합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열국에 대한 심판은 껍데기입니다. 그것들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비밀시대 안에 있는 비밀한 것들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구약, 특히 선지서들을 읽을 때 붙잡아야 할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는 세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위해 로마 제국에 의해 발명된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열국에 대한 징벌과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의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